EBS 라디오 고전 읽기. 허균의 홍길동전을 각색해서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BS 고전 읽기의 이희구입니다. 어제 오늘 봄꽃이 피려고 막 힘을 쓰고 있는데 이 겨울이 잔뜩 샘을 내네요. 꽃샘추위 왔죠? 저 그래가지고 드라이 해놓았던 그 겨울 잠바를 다시 꺼내서 지금 오늘까지 입고 왔는데 엄청나게 춥습니다. 근데 이 추운 날씨를 좀 따뜻하고 활기차게 웃으면서 보내기 위해서 오늘도 역시 고전읽기는 생방송으로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옆에 뭐 따뜻한 커피도 좋고요. 뭐 각자 좋아하시는 음료 하나 딱 놓으시고 편안한 자세로 고전읽기 함께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전읽기 생방송 오늘도 저와 함께 낭독해 주실 백운철 씨 나와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백운철입니다.
네, 오늘은 EBS에서 최고의 VIP 대접을 받는 여성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요?
EBS에는요, 사실 이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오지만 이분이 떴다! 그러면 그 이삿짐 날리는 콘도라라도 내려가지고 이분이 계신 VIP실까지 옮겨드려야 됩니다. 박기빈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VIP 박기빈.
그렇대요? 그래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니었어요. 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래 주시면 정말 좋을 텐데.
그래서 저는
제 발로 걸어가요.
저는 그래서 박기빈 아나운서의 신발을 항상 봐요.
네.
신발에 흙이 안 묻어 있더라고요.
정말요?
예. 지금도 안 묻어 있어요.
항상 이렇게 카펫만 밟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늘 분위기 메이커로 박기빈 아나운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고전읽기 개편되고 나서 방송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 어제요.
어제? 어제 우리 썬킴 선생님 나오셨는데.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왜요?
예?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분위기도 분위기고 네. 연기하시는데요.
네.
썬킴 선생님만의 분위기로 또.
오늘은 또 박기빈 스타일로 해주시면 되죠.
박기빈 스타일.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릴 거 있어요.
네.
박기빈이라는 그 실존 인물 그대로 하지 마시고 버리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인물에 몰입해서 한번 그렇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적응 안 되면 말씀하세요.
네.
알았죠?
네. 어떻게 해줄 거예요?
그때 봐서. 네. 상황에 봐서.
알겠습니다.
자, 그 우리가 어제 이야기가 초랑의 계략을 알게 된 길동이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계략을 짜낸 사람들을 죽였어요.
네.
그렇죠. 세 사람 죽였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서 집을 떠나겠다고 아주 당당하게 홍문 앞으로 갔는데 어제 이어서 우리 이야기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길동의 하직 인사를 들은 홍문은 길동의 마음을 헤아려 생각하되 필시 무슨 곡절이 있구나 싶었다. 홍문은 아들의 마음을 달래고자 묻는다.
뭐시? 만수무강? 안녕히 계십시오. 아, 이놈이 무슨 말을 하는 게냐?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 테고 대체 그것이 어인 말이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네가 집을 버리고 이 깊은 밤중에 어디로 간단 말이냐? 무슨 일인지는 날이 새면 알 터이니 급히 돌아가 자고 분부를 기다리도록 해라.
홍문 떨고 있다. 길동은 다시 한번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말한다.
대가 불효자 걱정 마시고 집안을 잘 돌보소서. 소인은 이제 집을 떠나오니 대감께서는 부디 몸 편안히 계십시오. 소인이 다시 배울 기약이 참으로 아득합니다.
홍문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비로소 집안에 심상치 않은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데 또한 길동은 평범한 인물이 아니니 만류하여도 듣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었다. 홍문은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되묻는다.
네가 이제 집을 떠나면 어디로 가느냐? 청년 노숙인이 요새 급증한다던데 설마 너도 그 무리에 낄 작정이란 말이냐?
뜬구름 같은 신세 따로 정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을 구하고자 하늘과 땅을 집삼아 도망가는 것이니 어찌 정착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너는 내 자식이니라. 네가 밖에 나가 엉뚱하고 분에 넘치는 짓을 하면 집안에 화를 끼치고 조상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라. 부디 늙음하게 내가 험한 꼴을 당하지 않게 해라.
그 말씀 마음에 새기겠으나 그동안 가슴에 맺힌 한이 너무 깊사옵니다. 소인이 천한 종에게서 태어났다 하여 대감과 기련 도령님이 계셔도 그저 주인과 종같이 지냈나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옵고 형을 형이라 못하오니 어찌 서럽지 않겠습니까? 평생의 원한이 가슴에 맺혔지만 앞으로 풀어버릴 날이 더욱 없으니 서럽습니다.
홍무는 길동의 진심을 듣고 나니 울컥한 마음이 생겨났다. 길동을 우려하며 다시 말을 한다.
길동아, 내 자식이 지금 집을 나간다는데 이 애비가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느냐? 네 소원이 정 그렇다면 오늘부터 호부호형을 허락하마. 그러면 서운한 마음을 풀고 집에 머무르겠느냐?
그러나 길동은 이미 출가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소원이 이루어졌다 한들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을 어찌하겠는가? 길동은 더욱 단호하게 말한다.
너는 천한 자식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제 어미라도 가엽게 여겨 소자의 원을 조금이라도 풀어주소서.
길동이의 소나무처럼 굳은 심지를 누가 꺾을 소냐? 홍문도 아들 길동의 고집스러움을 알기에 체념하며 말한다.
정 그렇다면 너는 나가서 사방을 돌아다니더라도 부디 죄를 지어 부형에게 근심을 끼치지 말고 빨리 돌아와서 나의 마음을 위로해라. 여러 말 아니할 것이니 부디 겸손하게 생각하여라.
그러자 길동이 일어나 두 번 절하며 홍문에게 말을 한다.
아버지, 소자의 평생 소원을 풀어주시고 제 어미를 가볍게 여기신다 하니 가엽게 여기신다 하니 이제 죽어도 여한 없습니다. 항공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바라건대 아버지께서는 부디 만수무강하소서.
이어 길동은 돌아서 옷깃으로 눈물을 훔친다. 홍문도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애잔하였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궁금하여 마음이 뒤숭숭하기만 하거나. 왁스의 엄마의 일기 듣고 왔습니다. 홍길동이 엄마 생각했나 봐요. 신섬이 집 나가면서 그래도 또 아빠 정보다는 엄마 정이 좀 더 끈끈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좀 아까 아빠 굉장히 정감 있는 분 같지 않으셨어요?
그랬어요. 본인이 그렇게 읽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드디어 호부호형을 허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불렀네요.
그러니까. 근데 원래는 그 호부호형 하면 예전에 TV에서는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아니 아무리 호부호형을 허하셔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고 형을 형이라 못 부르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호부호형을 허하노라.
그러니까요.
이 홍길동이, 홍길동이 정말 역사적으로 우리들한테 너무너무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만화, 영화, 뭐 드라마, 지금 고전읽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각색해서.
호부호형을 그 홍길동 전에 4번 나오는데 호부호형만. 그중에 벌써 세 번째가 나왔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제가 그거를 백은철 씨한테 숙제를 냈거든요. 도대체
숙제 왔습니다.
호봉형이 몇 번 나오는지 네. 한 세 봤으면 좋겠다. 참 백은철 씨 쓸데없는지 잘해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포인트가 딱 있어요.
정말 네 번 맞아요? 네,
딱
사람이 실이 없거든. 아. 자, 아버지한테 이제 하직 인사를 올렸습니다. 결국 호부호영 허락 받고 이제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집을 나갑니다. 드디어. 그렇다면 우리 길동의 발자취를 따라가 봐야 되겠죠. 자, 낭독으로 들어갑니다. 길동은 아버지에게 하직 인사하고 나와서 바로 어미 춘섬의 침실로 들어간다.
어머니, 소자가 이제 목숨을 구하고자 집을 떠납니다. 어머니는 불효자를 생각하지 마시고 소자가 돌아와 뵐 날이 있으면 염려 마시고 삼가 조심하여 천금같이 귀한 몸 보살피십시오.
춘섬은 아들 길동이 집을 나간다고 선언한 것이 벌써 두 번째여서 이번에도 그저 뭐 어린아이의 실없는 소리려니 하고 넘기려는데 오늘따라 길동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다. 그 순간 길동이는 탁동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초랑이가 꾸며 일어난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소상하게 얘기를 했다. 춘섬이 그 사건을 자세히 들은 후에는 길동이를 말리지 못할 것을 알고는 길동의 손을 잡고 울며 말한다.
길동아, 나는 오직 네가 귀하게 되고 집안의 큰 자랑이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왔느니라. 그래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초랑이의 못된 꼴도 참고 견딘 것이야. 이런 결말이 있을 줄이야 이 어머니는 상상도 못했구나. 오늘 네가 기어코 떠난다 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구나. 다시 만날 날이 막연하더라도 이 어미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빨리 돌아오도록 해라.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던 곡산댁의 초랑의 이야기를 듣고도 나쁜 마음을 먹지 않는 길동어미 춘섬이 가는 말이 고우면 상대가 나를 물러본다는데 춘섬은 언제까지나 당하고만 살는지 애달픈 모자지간이구나.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부디 만수무강하소서.
길동이가 어미에게도 두 번 절을 한다. 어미와 아들은 목이 메어왔다. 길동이는 어미 춘섬의 눈물을 닦아주느라 자신의 눈에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은 닦을 새도 없구나. 길동이는 어미를 바라보며 발걸음을 떼지 않았다. 그렇게 길동이와 어미 춘섬의 캄캄한 밤이 지나갔다.
벌써 해가 중천에 떴어.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니까.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빨리 잡아먹혀.
어느새 새벽닭이 아주 촐랑대게 울어댄다. 길동은 터덜터덜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문을 나서는데 문을 나서자 저 멀리 첩첩한 산봉우리에 흰 구름이 머물러 있었다. 막상 집을 나서긴 하였지만 어디 갈지 막막하구나.
아이고. 야, 이 넓은 천지 사이에 내 한 몸 허락해 줄 곳이 없구만.
길동이는 그동안에 꾹꾹 눌러둔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이 한꺼번에 복받쳐 올라와서 아이고, 그 발걸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아니야, 이왕 떠나는 거 굳게 마음먹자. 노래나 부르며 가야겠다. 나 봄 때문에 살고 봄 때문에 죽고 봄 때문에 죽고 살고 사나이 가는 길에 기죽지 마라.
길동이는 그렇게 유유히 잭스키스의 폼생폼사를 부르며 길을 떠났다. 한편 정실부인 유씨는 초랑이가 자객을 길동에게 보낸 것을 알고는 밤이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수히 탄식하니 장남 기련이 어미를 위로해준다.
어머니 염려 마세요. 모두가 마지못해 한 일이오니 길동이 죽은 후인들 어찌 한이 없겠습니까? 제 어미를 더욱 후대하여 일생을 편하게 하고 시신을 후하게 장사 지내 애석한 마음을 만분의 일이나 덜어볼까 합니다.
아이고, 그 아이가 무엇을 안다고 다들 그렇게 흉측한 음모를 꾸몄을꼬. 아휴, 나 또한 음모를 알면서도 막지 못했으니 길동의 애석한 혼을 어찌 달랜단 말이냐. 아휴,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내가 배가 아픈 건지. 아휴, 길동이가 너보다 뛰어난 걸 보니 질투심에 눈이 가려져서 나도 조금은 길동이를 미워했던 것 같구나. 평생 지워도 지워도 지울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마음속 깊이 후회하는 기련이와 부인 유씨, 갈 때까지 가버렸다. 이게 안타깝지만 이렇게 홍가내에도 기나긴 밤이 지나갔다. 유씨 부인, 그러니까 본처죠. 홍문의 네. 본처인데 나는 인간성 괜찮게 봤는데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팠구나. 사람은 이렇게 이면적인 것이 있어요.
사람이 다 그렇죠. 네. 뭐.
박기빈 아나운서 이면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있죠, 있죠.
뭐 있어요? 제가 보기엔 지금 굉장히 지적으로 보이고 말도 함부로 하지
맹한
않을 것
있어요.
같고. 맹한 데도
있어요.
맹! 그럼 사랑받겠는데요. 여자가 좀 약간 이렇게 백치미가 백치미 있으면 사랑받죠.
그래요?
예, 저같이 빡빡하면 미움받죠.
네?
아마 있으세요.
저 맹한 데 있어요? 갑자기 유씨 부인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얘기 좀 들어보고 싶으네요. 이렇게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 나왔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누가 뭐 어떻게 해서 부러웠던 적이 있으셨는지 좀 이야기를 기다려볼까요? 나는 뭐 네 집 딸이 명문대에 붙어가지고 배 아파 죽는 줄 알았다.
부모님도 그런 거 많죠.
예, 요즘은 시세 많죠. 자, 맞아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려볼게요. 나 누군가의 무슨 일 때문에 나 배 아파서 혼났다. 자, 휴대폰 이용하실 때 우물정의 1045 이용하시고요.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 노래는요. 길동이의 주제곡입니다. 히어로. 머라이어 캐리 노래입니다. 네,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 듣고 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 기다렸는데요. 예, 쭉쭉 올라와 있네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거 잘 나가는 것 때문에 내 배 아파서 혼났다. 예, 사연이 올라왔는데. 자, 반디의 박분아님. 아들보다 여러 가지 면으로 못한 게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다른 아이가 학급 임원이 됐다고 해가지고 부러웠고요. 아들한테 나가지 말라고 그런 게 되게 미안했어요. 그래도 축하해줬어요. 그렇지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제일 예쁜데 학급에 다른 애가 내 아들만 못한데 그러니까. 얘가 임원이 된 거야. 그건 어떻게 보면 빼기 아닐까요?
햄버거가 돌았나?
그래도 박분아님 아드님께 응원해 주세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성경 씨 드라마 때문에 홍길동 하면은 요즘에 뭐 유희가 떠올라요. 홍길동 손녀. 유희 씨 제가 이 드라마를 못 봤어요. 봤어요?
어떤 드라마 말씀하시는
홍길동 거? 요즘에 하는 거.
아 아니요 저 못 봤네요.
아 그래요?
아, 하고 있군요.
이동현님 그 희구님 맹숙이세요?
싫었다 그래가지고
맹추입니다. 네. 저는요 사촌 형이 인류 기업에 취업했어요. 그래서 전 좋기만 한데 우리 엄마가 어째 기분이 좀 떨떠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남보다 동서들끼리 더 라이벌인가 봐요. 아, 난 괜찮은데
맞아요.
내가 보기에 그 주위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배
어떤 분위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요? 해봤어요?
아니요.
남을 이해를 잘 하시는군요.
그런 거 많잖아요. 뭐 드라마에도.
드라마? 현실에.
현실에도 있지 않아요? 그런
그렇죠.
거?
PBC. 네. 뭐 누구 또 배 아팠던 적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배 아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자식은 없지만 조카들 있잖아요. 있죠. 근데 이게 조카 사랑도 또 굉장하지 않아요? 저는 조카들이 정말 이쁘거든요.
저도 조카 사랑해요.
근데 예전에 제 조카가 반장 선거에 나간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남학생 여학생들이 나눠서 제 조카가 이제 반장 애들이 얘 해줘야 된다. 이제 진호거든요. 진호 해줘야 된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런데 진호 해줘야 된다라고 지지를 했던 친구 하나가 자기도 나간 거예요.
아이고.
배신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응징해줘야지.
표가 갈렸잖아요. 여자 표 남자 표가 여자애가 반장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막 속이 상하더라고요 제가.
진호. 진호야. 희구 이모가 응원해 줄게. 괜찮아.
그게 4학년 때고요. 지금 5학년인데요. 전교 회장 됐어요.
그래요?
전교 부회장 됐어요. 네.
진호가 왜 전교 회장 된 줄 알아요?
왜요?
어렸을 때 이 배신에 쓴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회장 된 거예요.
그렇구나.
아파야 된다니까 사람은.
그러네요, 진짜.
그럼요. 자, 그러면서 또 휴대폰 뒷번호 3549님께서는요. 미팅 나갔는데요. 옆자리 친구만 몰표를 받아가지고 배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술만 엄청 마시고 왔어요. 배 아프죠. 그리고 휴대폰 뒷번호. 운철 씨, 좀 소개 좀 해주세요.
1971 하나님. 네. 제 딸도 이쁜 얼굴인데 친구의 딸이 더 예쁘다고 친구의 말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죄송하지만 197 하나님 친구들 말이 솔직한 거 아니야? 혼날까 무서워.
자, 4804님. 네. 친한 친구하고 같이 공부했고 공부법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걘 성적 잘 나오고 난 더 떨어졌을 때.
그럼 친구가 속인 거죠.
안 가르친 거야. 문제도 안 가르쳐주고.
그럼요.
노트도 제대로 된 걸 안 보여주려준 거고.
그렇죠.
여기 되게 특이하네요. 문자가 오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이가 잘못하면 이렇게 갈라지게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죠?
아, 저 진실한 방송 하는데요.
그런 거구나. 전 그동안 문자 오면 이렇게 막 응원해드리고 좋고 이제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여기 색다르고 좋은데요?
적응이 안 되시는군요.
아니요. 좋아요.
자, 233 하나님. 우리 남편 부장 승진될 때 배가 아팠어요. 진심.
이거 무슨 말씀이죠?
남편이 부장 승진됐는데 왜 아내분이 배가 아프신가요? 혹시 저기 같은 직장에 다니시나?
그럴 수 있겠네요.
직장 동료세요? 근데 이제 남편이 먼저 승진을 하면 배가 아플 수 있는데 이건 제 추측인데 233 하나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물은요 배 아프지 말라고요. 저 장난 이거 보내드릴 거예요. 저희 선물방에 오셔가지고 주소하고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잘 받아봤고요. 감사드립니다. 다시 저희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특자가 길동이를 죽인 줄만 알고 있는 곡산댁 초랑이 모습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랑이의 방으로 가봅시다. 이튿날 아침에 곡산댁은 길동이를 없앴다는 생각에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기분 좋게 일어났다. 평소 같으면야 뭐 알람시계 열대 개는 거뜬히 부수면서 일어나는 초랑이지만 오늘만큼은 왠지 기분이 좋은 아침이었다. 별당 소식이 궁금한 초랑이 문 밖으로 앙칼지게 소리치며 말을 한다. 별당 소식이 궁금해서 그냥 안달이 날 지경이네. 거기 걔 누구 없느냐? 걔 집 중 하나를 보내서 별당을 살펴보라 하여라. 그때 문 밖에서 곡산댁에 고무신을 열심히 닦고 있던 계집 중 하나가 대답한다.
예, 마님. 제가 한 걸음에 달려갔다 오겠습니다요.
잠시 후에 별당으로 쪼르르 달려갔던 계집 중이 돌아와서 아주 호들갑을 떤다.
마님, 마님. 참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요.
천천히 잘 말해보거라.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호들갑이냐?
그게요. 별당에 길동이는 온데간데 없고요. 목 없는 주검 세 구만 방 안에 픽 하고 고꾸라져 있습니다요. 제가 너무 놀라서 뒤로 나자빠질 뻔했는데 조심스레 가까이 가서 보니까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니 글쎄.
예, 빨리 얘기해줘라.
관상력뿐 아니라 특제도요.
특자가 죽었단 말이냐?
예.
넌
내 말이 거짓일 때는 너 내 손에 죽을 줄 알거라. 너 내가 직접 가서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 어서 별당으로 앞장서거라. 조랑이는 버선발로 허둥지둥 별당으로 달려가니 과연 계집종의 말이 사실이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고 오금이 저려오기 시작한 초랑이 그 즉시 정실 부인에게 달려가서 이 사연을 알리니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다. 부인은 아침부터 크게 놀라 하인들에게 길동을 찾아오라 명하였다. 그러나 길동의 발자취는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장자 기련이도 한숨도 못 자고서 이런 소식을 들으니 청천벽력 같았다. 기련이는 그 길로 당장 아버지 홍문에게 달려가 자초지정을 상세히 아랜다.
아버님! 아버님! 큰일 났습니다.
아이, 무슨 큰일이 났단 말이냐? 길동이도 말썽을 부리는데 너까지 내 심기를 건드리는 게냐?
큰일이 옵니다. 길동이가... 어젯밤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것 같습니다. 저 별당에 주검 세 구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뭐?
홍문은 그제야 어젯밤에 길동의 모습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마살을 찌푸리고 말을 한다.
아이고, 길동이 밤에 와서 하직 인사를 올리면서 슬퍼하기에 이상하게 여겼더니 과연 이런 일이 있었구나. 집안에 이런 변고가 있었으니 그 화가 장차 끝이 없겠구나.
기련은 아버지의 근심 가득한 얼굴을 보니 더 이상 비밀을 지킬 자신이 없었다. 그리하여 아버지 홍문에게 모든 일들을 순서대로 말하고 말았다.
아버님, 제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옵니다.
무슨 말이냐?
저... 실은 초랑이가 몰래 길동에게 자객을 보냈습니다. 길동을 죽여 후환을 없애면은 아버님 병환이 나으실 것이라 하기에 저와 어머님도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하운데 도리어 길동이 이런 짓을 벌이고 도망친 것이옵니다.
뭐? 무엇이라고? 뭐라고? 아이고 뒷목이야.
아버님 뒷목. 물론 저도 지금 죄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아버님.
아이고, 이게 무슨 변고란 말이냐?
기련의 이야기를 들은 홍문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아주 노여운 목소리로 호통친다.
저런 소견으로 어찌 나라에 큰일을 하겠느냐? 이 일을 공모한 초랑이를 냉큼 잡아오너라.
홍문은 당장이라도 초랑이를 잡아 죽일 듯하였으나 아이고, 이것이 그랬다가는 일이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니 마음을 살살 누그러뜨리고는 곰곰이 생각을 한다. 그러던 중 하인들이 초랑이를 질질 끌고 들어온다.
너 초랑이 이 못된...
아이고 대감.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네가 얼마 전에 괴상한 말을 하기에 꾸짖어 물리치며 그 같은 말을 다시는 하지 말라 이르지 않았느냐? 헌데 기어코 집안에 큰 화를 일으켰구나.
아이고 대감. 대감의 한의를 위한 일이었으니 너그러이 용서하소서. 대감, 쇠고랑은 차겠으나 옥살이는 저 죽어도 싫사옵니다. 제가요, 제가 있다면 그저 태감을 사랑한 것이 죄이옵니다.
이런 닥치거라! 죄를 따지자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 돼. 다만 생각하는 바가 있어 죽이지는 않고 멀리 쫓아버리리라. 그러나 만일 이 일을 함부로 입 밖에 내면 천리밖에 있더라도 잡아 죽일 것이다.
초랑은 인간됨이 매우 간사하여 그저 본인이 죽지 않은 것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생각한다. 그래도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받고 사느니 이렇게라도 쫓겨나서 마음 편히 사는 게 훨씬 낫겠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는데 나를 이렇게 홀대해?
옳거니. 아이 그래. 그러고 보니 혼인 신고도 안 했겠다. 그래. 나도 뭐 처녀 행세하고 뭐 더 좋은 집으로 시집 가면 되지 뭐.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초랑인지 촐랑인지 참 시끄럽다. 홍무는 하인들에게 초랑이를 멀고 먼 유배지로 보내라고 분부하고 하인들을 시켜 별당의 시체들을 말끔히 치우게 하고는 엄하게 입단속을 시켰다.
오늘 일을 함부로 떠들고 다녀서는 아니 되느니라. 만약 이 일이 집 밖으로 새어나가면 누구든지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홍무는 하인들에게 호통을 쳐놓기는 했으나 속으로는 어쩔 줄을 모르고 좌불안석이다. 네, 아 이게 다 알고 났네요. 아우 초랑이 아주 그냥.
아, 장난 아닌데요? 지금 초랑이 같은 경우는 홍문이 멀리 유배지에 보낸다고 그랬는데 하는 말이 거기에서 더 좋은 집으로 시집을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지금 신분 세탁한다잖아요. 신분 세탁한다잖아요.
대단한 여자인 것 같아요, 초랑은. 와.
네요, 전 괜찮은데.
유배지에 가서.
이왕이 할 거면 이렇게 해야지. 예. 나는 한 번 시집 갔다 온 사이 저기야. 나는 근데 뭐 첩이야. 막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마음 아프게 하느니 이렇게 화끈하게. 참 나쁘죠. 근데 아, 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네.
아, 제가 그런 건 뭐라고 안 했어요. 네. 근데 네. 이 정도의 사람이니까 네. 그런 계략을 짜고 그러는
당연하죠.
거죠.
네.
누가 감히 뭐 물러설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박기빈 씨 얘기인가요? 네?
아니 제 얘기 아니에요.
아, 박기빈 씨 많이 늘었네요.
뭐가요?
입 그거. 괜찮은데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할게요. 허각입니다. 144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길동이가 좀 고생을 할 것 같은데 아버지 홍문하고 어머니 춘섬에게 인사를 올리고 집을 아까 나오긴 나왔는데 앞길이 막막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다 왔는데 준비는 제대로 하고 떠났는지 모르겠네. 길동이 따라가 보죠. 길동이 집을 떠나서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하루는 어느 곳에 다다르게 됐는데 주변을 훑어보니까 첩첩한 산봉우리가 하늘에 닿을 듯하고 초목이 무성하여 동서도 분별할 수 없던 중에 호젓하고 무성한 숲 사이로 개울물은 돌돌돌 흘렀다. 날은 저물어서 햇빛은 사그라들고 인가 또한 없으니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구나.
아, 집 떠나온 지 벌써 몇 날이 며칠이나 되었는가. 아유, 내 스마트폰 게일 역시를 놓고 오다니 내가 도술 부린 뭐해. 달력도 없고 시계도 없고 아 답답해 답답해.
길동은 시원하고 맑은 물로 목을 축이고 깊은 골짜기로 점점 들어가는데 이따금 사람의 기척에 화들짝 놀란 산짐승들이 숲으로 몸을 숨겼다.
아이 깜짝이야. 나도 놀랐다. 아우 배고파. 아우 배고파. 배가죽이 등가죽에 달라붙어서 서로 사돈 지내자고 하겠다. 아우 배고파. 먹고 살자고 떠나왔는데 내 신세가 이렇게 처량하다니. 내 땅바닥에 기어가는 지렁이라도 주워 먹어야 할 판이다 이거.
길동이 넋을 놓고 골짜기를 따라 들어가니 가파른 바위 절벽이 우뚝 솟아 길을 막았다. 어디로 갈지 몰라 주저하고 있는데 개울물에 표주박 하나가 동동 떠내려왔다.
오, 옳거니 이 깊은 산골짜기에도 분명 인가가 있으렸다. 야, 쥐구멍에도 볕들 날은 있다고 나에게도 살 길은 있는 법이지. 표주박이 떠내려온 길을 따라 올라가면은 반드시 인가를 찾을 거야.
길동은 표주박이 떠내려온 개울을 거슬러서 몇 일을 더 걸어갔다. 콸콸콸 거리는 물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고 하늘에 닿을 듯 까마득히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폭포 소리였다. 길동은 그곳에서 부르튼 발을 물에 담그려는데 폭포 사이로 얼핏 돌문이 보인다.
길동은 다가가서 슬쩍 돌문을 밀치니 아니 글쎄 이 외딴 곳에 깜깜한 동굴이 있는 것이 아닌가. 길동이 어두운 굴 속을 더듬어서 얼마를 갔는데 앞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산천이 툭 트인 곳에 수백 채의 초가가 즐비해 있었던 것이다.
이야 신봤다. 아니지 집봤다. 역시 세상에는 죽으란 법은 없어.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는 법이라니까. 당분간 이 동네에 머물면서 심신을 단련시켜야겠구나. 저기 저 앞에 노란색 지붕이 매우 눈에 띄네. 저 집으로 한번 가봐야겠다. 내 주걱으로 뺨을 얻어맞더라도 밥 한 술 얻어먹고 싶다.
길동은 그 중에 가장 큰 초가를 향해 걸어갔는데 마을에서 잔치를 벌이는지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온다. 술상과 쟁반이 어지러이 뒹굴고 아주 갖가지 의견들이 난무해서 소란스럽게 짝이 없었는데 길동은 귀를 살짝 열고 엿들어본다.
여러분, 기호 1번 무통입니다. 저를 12대 왕초로 뽑아주시면 도정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생고기를 한 근씩 나눠드리겠습니다. 또 여성 도적들을 위해서 출산휴가도 3년간 통 크게 쏘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여러분.
통.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마이너스의 손 마숙입니다. 우리는 도적질을 하다 보면 부상을 입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에 저는 도적 특별 보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게 한번 가입하면 추가 부담금이 없이 평생 그냥 따지지도 말고 월 200냥씩 지급받을 수 있고 이 관군에 붙잡힐 시에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면 지급이 유예될 수 있으며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숙!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예.
가만히 듣고 보니 이곳은 바로 도적 소굴이었다. 서로 도적 두목이 되려고 다투고 있는 모양이었는데 길동은 그 사정을 듣고 속으로 헤아린다.
내가 갈 곳 없는 처지가 돼서 우연히 이곳에 이르게 됐는데 이는 나로 하여금 하늘이 그렇게 시킨 거야. 좋아. 이 내 몸을 도적 소굴에 맡겨 남아의 뜻과 기계를 펴버리라.
길동은 두려움 없이 그들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기 시작한다. 난데없는 꼬마 홍길동의 등장에 당황한 도적 무리들은 수군수군대기 시작한다. 홍길동은 살짝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더욱 어깨를 펴고 나아가서 말을 한다.
자, 다들 들으시오. 아, 주먹!
뭐야 저거? 뭐야 저거는?
조그만 게 그냥 반편만한 게
뭐야? 기호 3번이 또 있었어?
자 주목! 나는 경성 홍승상의 아들인데 내 사람을 죽이고 목숨을 지키고자 도망하여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오늘날 하늘의 뜻으로 우연히 이곳에 이르렀으니 내가 푸른 숲의 호걸 중 으뜸 장수가 되는 것이 어떻겠어? 비록 나이는 어리나 내 재주를 한번 시험해봐요.
아니, 바야흐로 공론이 매우 어지럽던 중에 홍길동이 당당하게 나타나니 날고 긴다는 도적들이 웅성웅성 들썩들썩 당황하기 시작한다. 자, 여기까지 멘트 준비되어 있네요. 네. 자, 이 도적들 소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잘 들어갔나? 잘 들어간 게 맞나?
홍길동이 이때 나이가?
예, 11살. 11살의 시기를 오래 겪네요. 네.
귀골이 장대합니다.
딱 요때. 근데 정말 지금 귀골이 장대하다는 말이 11살이지만요. 보통 청년들의 귀골보다는 훨씬 컸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럼 이 도적들이 얼굴은 좀 동안이라서 만만히 볼 텐데.
그러니까요.
얼굴은 동안, 몸은 노안이야.
하지만 도술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길동이가 본격적으로 모험길에 오르게 된 거죠. 그래도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 초가집 쪽으로 향했는데 아이 그게 도적들의 마을인데 여기서 무슨 일이 또 일어나겠죠? 그래야 그렇겠죠. 소설의 이야기가 전개되겠죠?
그렇죠.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은데.
어, 그래요? 저희 월요일부터 시작했는데. 박기빈 아나운서.
그렇군요.
네. 네. 우리가 지금 이 홍길동을 한 3분의 2분의 1 왔네요. 네네. 2분의 1.
이제 드디어 예. 모험이 시작될 것 같아요. 홍길동의 정말 진정한.
그래요? 홍길동 안 읽어봤어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네. 홍길동을 전문을 다 읽은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학교에서 뭐 이렇게 줄거리 요약이나 이렇게 읽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아나운서 시험이 됐어요?
홍길동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야 나도 한번 볼까? 괜찮은데요? 자, 어쨌든 우리의 영웅 홍길동이 자 이제 도둑들의 소굴에 들어가서 내일 이야기는 아마 그들과 함께해서 일어나는 더 재미난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드벤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모험이요.
그래요? 그것도 아나운서 시험이 안 나오죠?
안 나왔어요.
그래요? 자, 오늘 어땠어요? 박규빈 아나운서.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빨리 가요?
네, 빨리 가고 예.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분 이렇게 하실 때 저도 모르게 푹푹 하게 되는데
다행이다.
네, 재밌네요.
그럼 박규빈 아나운서 내일도 어떻게 예약해 놓을까요?
내일 어떻게 할까요? 네, 저는 시간 많아요.
그래요. 그러면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만나요. 박규빈 아나운서.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웅철 씨.
네.
오늘 낭독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도 이어지는 홍길동전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는 FT 아일랜드의 발해 들으시면서 진행의 이구였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